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주시옵시고 과연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쓴 편지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본다는 그것은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교회에 쓴 이 편지는 단지 교회가 평안한지 또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단순히 안부를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의 이 서신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일단은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당시 형편 또 그 당시 상황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또 그들 형편이나 문제를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사도는 그 교회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도 그렇게 또 간단치가 않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어떤 상황, 형편도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사도가 분명히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 교회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도 자세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도의 어떤 그 편지를 읽고 이해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이걸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그 고민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 가면서 그래야 조금 뭐 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인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과연 그 성도들을, 교회를 어떤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참 그런 점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한계를 좀 인정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진 것만큼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열려서 보여진 것만큼 보는 것, 아마 그게 최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그 누구라도 내가 말한 이게 전부다, 이런 말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나는 이만큼 깨달았고 이만큼 나는 봤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 중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도가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또 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에서만큼은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도 그 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또 좀 어려운,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그 말을 한 걸 보면은 재림과 연관 있는 문제였다. 일단 그렇게 짐작을 하고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했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재림의 날과 어떤 시간을 얘기한다거나 또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미 재림은 됐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것에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조용한 것 같지만 예전에 그 이장희 목사 주축이 된 담임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들고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뭐 문성명이나 박태성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재림을 중심해 가지고 하는 거짓된 것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또 이처럼 재림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 얘기는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재림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재림 예수가 왔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걸 보면 아마 뭐 그 당시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뭐 주장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뭐 해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다. 또 아니면은 사도에게 들었다. 또 아니면은 사도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미혹한 사람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런 말에 속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말아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긴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남은 것은 세상의 심판이죠. 심판이 남아요. 그러면 재림 됐으니까 이 땅은 끝난단 말이죠. 끝난다면은 직장에 다니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이제 집어치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무질서, 그런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그 거짓된 말 때문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는 일이 있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은 배교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재림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단어 그대로 하면은 종교를 바꾸는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이제 갈아타는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몽땅 다 뭐 불교로 바꾼다든가 그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은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을 한다 그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이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다. 배교하는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재림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한 게 뭐냐면 배교한 일이 있으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만약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면 재림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일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지금 없습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전부터 있어왔던 배교하는 것을 재림의 징조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아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알아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라면 차라리 그것보다도 재림 있기 전에 뭐 하늘서 나팔수를 울릴 것이다. 이게 더 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늘서 나팔 소리 울리지도 아니했는데 주가 왔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하면 더 좀 뭔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주가 오시니까 나팔 소리도 안 나는데 주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가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배교라는 거 예전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헷갈린다는 얘기란 말이죠. 일단 사도가 지금 이 재림의 징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의도는요, 우리가 뭐 날마다 사도가 말한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걸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는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을 가지고 배교가 재림의 징조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배교가 있을까 아니면 내일 있을까 없는 걸 보니까 재림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는요, 신자가 재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짐으로써 현재 주어진 생활을 신자답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다. 이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사도가 말한 재림의 징조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사도가 말하기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배교하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불법의 사람을 어떤 사람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다 뭐 이렇게도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이제 만들어낸 그런 말일 뿐이고 사도는요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존재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겠어요? 감이 안 잡힙니까? 사탄이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존재는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불법의 사람인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가 재림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은 이미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죠? 예, 사탄 활동이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가 피흔 있을 그 당시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사탄이 활동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믿는 자를 핍박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미 예전부터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배교하는 일, 또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예전부터 있던 일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가 재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일하냐 그 말입니다.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주가 오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가 오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그때까지 없는 일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주가 오시구나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전부터 있던 일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사탄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서 일이 있기 전에는 주가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그저 어떻게 재림의 징조를 일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참 그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야 뭐 그게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었죠. 열심이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은 율법도 안 지키는 사실은 그런 자의 지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자기를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 믿었구나.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배반했구나.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 행동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얘기하는 대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다. 신앙의 열심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지만은 과연 세상이 그런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을까요?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을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세상이 하는 사탄은 단지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방해하고 뭐 설교 시간 졸게 하고 뭐 찬송 기도할 때에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인 사탄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탄의 의도는 된 걸 모른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한 사이비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은요, 주의 재림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주의 재림이 얼른 이루어질 거라겠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 희망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주가 재림하면은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 다 이제 끝나고 영광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림은 큰 희망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야 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면 아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반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것처럼 반갑고 희망적인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한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게 맞느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도 우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말이나 믿음으로 우리 병을 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 듣게 되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나한테 희망적인 그런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인들 선교 공약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공약을 들으면 다 허풍이거든요. 뭐 정말 이게 뭐 지금 할 수 있는 일인가? 허풍일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말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약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로 가득하단 얘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정기영 씨가 대통령 그 오늘 두 번 나오네. 그 선거 나왔을 때에 그 양반이 아마 그 아파트 한 채 준다. 한 채씩. 그런 그 공약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 당선되면 아파트 한 채씩 준다는 게 얼마나 그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뻥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뭔가 그래도 그 말에 기대를 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나한테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그런 곳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광고도 보면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가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게 광고입니다. 왜냐? 광고도 희망을 제시해요. 여러분 화장품 광고 보세요. 저 화장품 중에 사셨으면 나도 이뻐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써보라면 써보면 이뻐집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품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고의 중점이죠. 그 다이어트 약이라는 것도 야 저 약만 먹으면 내가 날씬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아파트 광고는요. 저 아파트 내가 들어가 살기만 하면은 행복일 것 같다. 희망을 줘요. 모든 광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미혹하는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개가 그 성경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보세요. 거의 모두 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11점 복 받고 기도한 병 났고 그런 식으로 희망을 제시를 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은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성령을 보았다. 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도록 하고 자기한테 오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한테 그런 식의 희망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죽이는 그냥 절망과 저주를 주는 그런 말로 가득하죠. 날 따르면은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이게 희망의 말입니까? 우리 저주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온 거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게 희망의 말이겠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희망과 통틀어진 그런 말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말이 내게 희망을 준다. 그것 때문에 무작정 믿어버리고 무작정 그쪽으로 달려가 버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신 예수에게 멀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채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기도 하죠. 모든 걸 자기를 위해 하면서도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게 세상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합니다.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를 위한 예수를 쫓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십자가신 예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자인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 활동을 모릅니다. 사탄을 몰라요. 왜냐? 말 안 들어야지 사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 배반한 것이냐 그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만 여기고 살아갈 뿐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사탄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낼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무엇이 하나님 배반하는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바로 그때가 주가 오실 때다. 그런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거 보세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내 주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절과 딱 맞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가 나가 이미 우리에게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한다는 그 흔적들인데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배교하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배교다. 그게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다. 이게 드러나는 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탄의 자기를 드러낼 때고 바로 이것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그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 이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탄이 그 정체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을 막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걸 막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불법인지 뭐가 배교인지 이걸 모르면서 자기를 미혹하는 그런 말을 따라서 그냥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다. 그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까? 희망 생기던가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게 주의 말씀이죠. 절망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제 잃어버리고 얻지 못하는 그 상태가 절망이죠.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자 하신다는 것.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뭔가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한테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결국에 진짜 희망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병났고 잘 되고 이게 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것이 희망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신자고 그 믿음이 세상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길로 가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인 신자는요. 병 낫든 낫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못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희망이시라면은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볼 뿐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설령 병을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주의 나라로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 세계거든요. 그래 사도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그런 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 다 배교하는 것이고 사탄이란 것을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주가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희망적인 말,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 제가 보는 성경의 뜻입니다. 희망에만 속지 말아라.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질이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다 보니까 뭔가 세상에서 될 것처럼 말해주는 그런 말에 흔들리고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 죽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그 어떤 말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신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내 희망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내 육신의 희망이 되는 그러한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신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향하면서 주님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만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